네. 벌써 5시가 됐네요.
미라 신앙에서 나온 이집트 신앙이에요. 이집트에서
찾고
미라를
있습니다.
만들어서
지금 잠시 헷갈려서 슈에님, 박영진님 어서 오세요. 현재 4명 시청 중. 제가 지금 약간 어리둥절해서 이 방송을 찾아놓고 지난번 것으로 착각해서 껐다가 다시 켰습니다. 무슨 소리가 아니고, 이 방송이 지금 제가 틀어놓은 화면이 지금 생방송 중인 화면이 맞는지 확인을 한 거예요. 내 목소리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내 목소리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순애님, 붉은 노을님, 거명이님, 반갑습니다. 이제 14명 시청 중, 예. 77초가 지났습니다. 조용한 휴일에 예, 할일 없는 분들은 방송이나 유튜브 방송이나 보자! 그렇게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 특별한 뉴스는 없죠. 첫 번째 뉴스는, 다음 주부터 2주간 이 2단계, 2.5단계에서 2단계로 줄여서 밤 9시 이후에도 커피집에서 영업을 할수 있다. 네. 아무리님, 이아모님,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 몇 단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생색 내기용 전시효과, 그러니까 국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이 대책을 세우지 말고, 근데 이것도 좀 효과가 있어요. 국민에게 스트레스를 줘야 돼. 국민을 괴롭혀야 돼. 왜냐면 그래야 화가 나서 이웃을 잘 감시할 거 아니야. 그래서 국민이 제일 열받는 데를 금지시켜야 돼요. 그래서 밥을 못 먹게 할 수는 없잖아. 밥을 못 먹으면 굶어 죽으니까. 그래서 만만한 게 커피집이 아닌가. 커피 못 마시면 열받아서 막, 야, 마스크 쓰고 다냐! 니 때문에 우리가 무슨 개고생이냐! 하고 막, 국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감시할 거 아니냐. 그래서 계속 커피집을 정부에서 단속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시효과를 하지 말고, 지금 이미 3월 달부터 지금까지 몇 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이 지났으면 충분히 데이터가 쌓였을 텐데, 집에서 어떤 식으로 이 감염된다. 이게 지금은 확인된 거예요. 지금은 이제 다 밝혀졌어. 그럼 과학적으로 접근해야지. 근데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 정부에서 하는 걸 보면 그렇게 과학적이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만만한 데를 조지자. 예를 들면, 한강에 나오지 마라. 이게 과연 과학적인가요? 한강에 나오지 마라 그러는 게 아니고, 한강에 나와서 몰려다니지 말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한강에 나오지 마라 하는 것은 제가 볼때 전시용이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신문 기자들이 한강 사진을 찍어서 보도를 하니까, 방송사들이 제일 만만한 게 한강이다고, 한강에 다 몰려가서 사진을 찍으니까, 한강에 모이지 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축구하다가 다치면 축구 금지, 뭐 이런 식이야. 전형적인 전시행정이죠. 그러다 또 조금 지나면 축구 계속 해, 뭐 이러고. 어떻게 계속 축구를 금지시킬 수는 없고, 무조건 일단 금지시켜. 뭐 사고가 나면 무조건 금지!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과학적으로 충분히 데이터가 쌓였으니까, 정확히 이 감염 경로를 추적해서 위험한 데를 공략해야 돼요. 제가 볼때 지금 종교시설하고 다단계, 그리고 무슨 행사 있어요, 행사. 그리고 사람들 많이 모여서 무슨 세미나, 아직 이런 것을 하고 있더라고.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감시해야 됩니다. 특히 그, 일베 인간들, 터키 할배, 뭐, 이런 이상한 아저씨들 몰려다니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코로나를 퍼뜨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야지, 죄 없는 사람들을 막 커피를 못 마시게 하는 것은 이건 제가 봐도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커피집도 많이 몰리면 위험한 곳인데, 너무 많이 몰리지 말고, 띄엄띄엄 앉아서 커피를 마시자. 이런 얘기죠. 오늘 첫 번째 곡지는 추석 제사 불필요. 뭐 또 뉴스에 매일 이때쯤 되면 나오잖아요. 코로나인데 무슨 추석 제사냐. 조선시대에도 재난이 있으면 제사를 안 지냈다는데. 제가 이제 추석이든 설날이든 매년 이때만 되면 제사를 왜 지내냐. 그 조선시대의 그 봉건 질서. 권력서열을 확인하는 행사예요. 왜 우리가 봉건 질서를 타파해야 되는가 하면 봉건 질서라 이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다 이렇게 되는데 조선시대의 논리는 뭐냐면 가문이 국가의 주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제 로마의 법에 의하면 로마의 법은 집안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국가의 법은 개인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가문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조선시대의 병력을 모집할 때 사람 한 명 한 명에다가 군복무를 시키는 게 아니고 가문에나 동네에 때려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동네에 10명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불구자들만 다 군대 오는 거야. 정상적인 사람 한 명도 안 와. 가문 위주로 이렇게 하면 가문의 구성원들이 짜고 치기 때문에 온갖 비리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대통령이 잘못해서 나라가 잘못됐다 이 생각을 못하고 아 우리 가문이 안 좋아서 그렇다. 아 우리가 조상 제사를 잘못 지냈구나. 그게 내가 뭐랬냐고 조상 그 무덤을 잘 써야 된다 그랬잖아. 무덤을 잘못 써서 이렇게 풍수가 잘못돼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멍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제 그런 식으로 가문 위주로 이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보수 꼴통이죠. 옛날 가문은 김씨, 이씨, 박씨 이게 가문이야. 그럼 요즘 가문은 의사 가문, 판사 가문, 검사 가문. 이번에 의사 가문이 한번 밀고 나왔지. 다음에 검사 가문이 한번 들고 있는데 목사 가문들은 뭐하냐. 천국의 목사 가문 뭐야.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조선시대 가문주의는 김씨, 이씨, 박씨, 석씨, 최씨, 정씨 뭐 이렇게 가문이었다고. 그럼 지금은 뭐냐. 의사, 박사, 검사, 재벌, 조중동 이게 가문이야. 그러니까 그 봉건 꼴통들 생각에는 우리나라는 가문으로 돼 있고 그 가문은 일단 삼성 재벌가, 현대 재벌가, 조중동 기레기 가문, 의사 가문, 검사 가문, 변호사 가문 이런 이제 엘리트 기득권들을 가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은 뭐냐? 가문의 구성원, 일반 국민들은 닥쳐. 가문과 가문의 그 대결이 국가야. 대통령이 하는 일은 그 가문과 가문을 서열 정리하는 것이야. 뭐 이런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보수 꼴통들을 한 행동은 전형적으로 그 조선시대 가문주의 거기에서 요만큼도 못 벗어난 거예요. 아직도 그 짓을 하고 있어. 그래서 제사를 왜 지르냐. 가문의 그 가장들이 가족 구성원들을 집합시켜놓고 서열 정리하는 거예요. 나라의 명예살인이 왜 일어나냐. 거기는 가장의 권력이 세요. 제가 저번에 TV를 보다가 우연히 알게 된 건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서열이 있단 말이에요. 장유, 유서 서열이 있는 거야. 그래서 큰 형님이 권력을 잡고 하고 이제 제사를 주관하고 그러는데 아랍은 어떠냐 하면 명예라는 게 있어서 넌 명예가 없어! 그럼 그 사람부터 서열이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 형님은 딸을 가수를 잘못해가지고 바람이 났으니까 오늘부터 큰 형님은 명예가 없어! 명예 끝!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랍은 그 가문이라는 게 사돈의 팔촌까지 다 가문이에요. 우리는 이제 형, 동생 이렇게 형제가 가문인데 아랍은 사촌, 뭐 팔촌, 뭐 16촌 다 와가지고 가문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가문의 구성원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구수회의를 하는데 큰형님은 이제 딸 간수를 잘못해서 오늘부터 명예 상실, 명예가 없어, 명예 박탈. 둘째가 이제 가문의 이 당주, 조선시대 말하면 무슨 당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가문의 문주, 무협지에 나오잖아요. 이런 식이라고 아랍이. 우리나라도 뭐가 다르냐고. 그런 식으로 이 가문주의, 부족주의. 이게 이제 현대판 부족이 바로 의사, 검사, 목사 이런 나쁜 놈들이 현대판 부족주의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낡은 사고방식을 깨뜨리고 개인주의를 발달시켜서 의사결정의 주체는 개인이지 뭐 족장, 가장 뭐 기득권, 대가리들, 재벌, 뭐 이런 패거리 위주의 사고방식을 버려야 돼요. 그 패거리에 쾌감을 느끼고 이 패거리와 패거리가 서로 다양하게 견제를 하니까 균형이 딱 맞아서 세상이 잘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일본인데 그게 안 좋은 거예요. 뭐 야쿠자, 패거리, 뭐 브라꾸민, 자이니치 뭐 이런 다양한 패거리들이 서로 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게 일본식 사고방식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 후진국이에요. 그래서 봉건 가문주의를 버리고 개인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된다. 그래서 뭔 차례 제사를 지내냐. 제사를 지내고 싶으면 지내는 건데 그런 식의 봉건 관습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 꼴통들이 그런 가문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력서열 확인을 하고 똥개도 아니고 뭐야. 똥개들 원래 이제 이 서열, 자기들끼리 서열 사업을 해요. 그러나 정상적인 개는 서열 사업을 안 해요. 그래서 뭐 강행국 훈련사 그러는데 세나게도 있고 뭐 개는 뭐 훌륭하다. 개훌륭도 있는데 개 서열 사업하게 방치하면 안 돼요. 걔들끼리 알아서 서열 싸움에서 서열 정리하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싸워. 옛날에는 서열 싸움에서 진 개들은 그 무리를 떠나버려요. 서열 싸움에 졌다. 다른 무리로 가버리는 거야. 근데 현대 이 견주들이 개를 키우는데 서열 싸움에 진 개가 다른 무리로 못 가잖아. 싸움에 졌어. 근데 계속 그 집에 살아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싸우는 거야. 죽을 때까지 싸운다고. 서열 싸움을 못하게 막아야 돼요. 현대 사회에서는. 아니면 이제 옛날처럼 서열 싸움에 패배한 개는 다른 무리로 보내거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다음 꼭지는 컴맹 검사. 정경심 교수의 그 뭐 IP 추적하다 보니까 공유기 IP를 못 잡아가지고 IP 숫자 끝이 틀리는데 그 앞에까지 비슷하다고 해서 뭐 정경심 컴퓨터라고 지 마음대로 주장하는 거야. 이건 컴맹이라는 걸 들킨 거예요. 근데 정경심도 컴맹이야. 둘 다 컴맹이니까 이 공격과 방어가 다 쩔쩔 매고 있어. 그래서 그 응도한 사람이 이 진실을 밝혔는데 뭔 수작이냐고. 교수 검사가 정경심 교수는 컴맹이라서 표창장 위조를 못하지 당연히. 근데 컴맹이라서 방어도 잘 못하는 거야. 뭐 아는 게 있어야지. 근데 검사들은 뭐냐고. 자기도 컴맹이랑 들킨 거 아니야. 윤석열은 컴맹이라든가 쪽팔린 줄 알지. 자살해야 돼. 이거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니는 얘기냐고. IP도 모르고 막 062가 뭔지도 모르고 막 아유. 조중동도 큰맹, 검사도 큰맹, 정경심도 다들 큰맹만 모여있어 있고 내가 판사도 큰맹이야. 판사가 큰맹이니까 재판할 수 없지. 이거 벌써 끝나야지. 이거 뭐 몇 달을 지금 이러고 있냐고. 아유. 코미디야 코미디. 다음 곡지는 일베 당직사병에 노련한 추미애 죽이기. 당직사병이 좀 수상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이 조선일보는 민주당 의원이 실명 공개했다고 막 주장하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TV조선이 공개했어. TV조선이. 현 아무개라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자기도 뭔가 의기양양해서 뭔가 얻어먹어 보려고 폭로한 거 아니야. 간부가 그런 문제를 이야기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당직 사병이 군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원리도 모르면서 뭘 개소리냐고. 쌍팔년도 우리 때하고 같냐고. 지금은 군대가 현대화 돼서 우리 때도 전화하면 다 해결됐어요. 그리고 부모가 군부대에 전화해서 이런저런 문의하는 건 합법이라고. 그거 모르는 사람이냐. 다 부대에 전화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대대장이 골치를 앓는다는 거는 전 국민이 다 아는 건데. 제가 복무할때도 어떤 사람은 찜차 타고 군부대 오더라고. 그러니까 자대 배치 받는데 어떤 병사는 그 버스를 타고 배치 받아요. 좋은 부대 가는 거야. 버스 타고 가는 병사는 주로 공병이에요, 공병. 저 같은 사람은 강습대인데 저거는 그 뭐야, 두돈반이 왔어. 그 트럭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좌석도 없는데 앉아 매달려 갔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찜차 타고 배치 받아 오는 거야. 와, 부대가 들썩들썩했어. 와, 저 병사는 뭐길래 자대 배치 받는데 찜차 타고 오냐. 난리가 난 거야, 난리. 그렇게 그런 군부대에서 황당한 일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원래 군부대에는 권력이 대장한테 있는 거예요. 대장이 결정하면 그게 곧 법이야. 그게 원래 군대의 작동 원리라고. 근데 이제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군대도 안 가본 사람들이 헛소리하는 거죠. 특히 그 전두환 사위 윤영환인지 뭔지 하는 국힘당 국회의원인지 뭔지 그 이상한 놈 하나 있더라고요. 그 양반은 그 뭐야 석사장교라는 거야. 근데 석사장교라는 것은 전두환 아들 전제국위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노태우 아들 노아무개가 제대하고 끝났어요. 그건 뭐냐면 석사장교는 6개월 동안 탱자탱자 놀고 석사들만 해당되는데 6개월 동안 놀고 집에 가는 거야. 심지어 군부대 안에서 6개월 안에 이제 뭐 소풍도 간다는 거야. 2주 동안 소풍 가서 놀고 온다는 거야. 와. 뭐 다부동 전적지 방문 이러면서 그런 명목. 근데 그 석사 장교들이 소풍 갈 때는 버스 열대 동원해가지고 앞에 칸보이라 그러죠. 집차 한 대씩 세워서 길을 거의 차단하고 엄청난 교통 정체를 일으키면서 요란하게 갔다고 그 당시 운전병들이 막 자랑질 자랑질. 어휴. 근데 그 석사 장교 명단을 쭉 보면 전부 그 미통당 국힘당인데 딱 한 명 우리 쪽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구냐 조국이야. 황당한데 그 보면 대충 그 성격을 알 수 있죠. 석사 장교가 뭐냐. 아 견적이 나오네 견적이 나와. 그 사람들이 조국을 특히 미통당이 조국을 더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 자기들끼리 같이 이제 석사 장교 해놓고 너는 왜 그쪽에 가 있냐. 우리 같은 전제국한테 충성한 패거리 아니냐. 전제국을 위해서 만든 제도가 석사 장교라고. 전제국 한 명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래서 전제국하고 같이 복무하는 애들은 전제국 덕분에 완전히 6개월 동안 놀았다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전제국을 훈련시킬 수 없잖아. 그래서 병사들하고 훈련시키는 사람이나 훈련받는 사람 서로 존댓말하면서 굽신굽신하면서 알아서 기었다는 거 아니야. 보급도 뭐 제일 좋은 걸로만 나오고 막 전제국 한 명을 위해서 그 같은 동기들은 완전히 황제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전제국 때문에 이득을 본 사람들이 전제국에 충성하지. 그 사람들이 다 지금 국힘당에 가 있다고. 딱 한 명 이상한 사람이 거기 있어. 그게 조국이야. 그 사람들 배신감을 느끼는 거야. 같이 전제국 밑에서 같이 하숙밥을 먹어놓고 왜 너는 그쪽에 가 있냐 하고 막 비유하는 거죠. 조국 교수가 그런 거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반대로도 볼 수 있죠. 그 기득권의 혜택을 누리고도 오히려 그 사람들 편에 안 서고 우리 쪽으로 넘어왔죠. 그러니까 그걸 장하다고 해야 될죠. 그런데 그쪽하고 이제 어울리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알게 모르게 그쪽 물이 약간 묻었다고 볼 수도 있죠. 이건 그렇다. 석사장교 검색에 보면 그 명단이 쭈루룩 나와요. 전부 국힘당이고 딱 한 명이 조국이야. 청와대도 한 명 있어. 그 석사장교 출신이라고 다 나쁜 사람은 아니고 그 전제국을 위해 만든 제도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전두환 사위도 거기 가서 전제국한테 충성하고 지금 국회의원하고 있다. 다음 곡지는 툰베리가 한국인이 되면 사위가 된다. 기후위기 외친 청년 좌절 중앙일보. 중앙일보가 갑자기 막 진보 투사가 됐어. 갑자기 정의당이 됐어. 갑자기 녹색당이 된 거야. 민주당보다 더 왼쪽에 정의당이 있고 정의당보다 더 왼쪽에 녹색당이 있어요. 그래서 중앙일보 갑자기 녹색당이 됐어.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중앙일보가 극우 행동을 우파 행동을 하다가 야, 너무 오른쪽으로 간 게 아니냐. 균형 맞추기 뭐 알리바이 뭐 하나 없냐. 우리도 사실은 중도라네. 우리 극우 꼴통 아니야. 증거 만들려고 갑자기 막 녹색당 기사를 내는 거야. 개소리죠. 저번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온난화 문제를 진지하게 접근하자면 이 온난화를 일으킨 주범 미국이에요. 전 세계 지구 온난화 50%는 미국이 나머지 30%는 유럽, 중국, 인도는 지금 이제 우리도 막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망친 지구 우리도 망쳐먹자 뭐 이런 거예요. 그 새로 뛰어드는 깡패는 브라질이죠. 유럽의 그 초원들 옛날에는 다 정글이었다고. 중국의 그 논밭 옛날에는 다 숲이었어요. 근데 브라질 아마존만 왜 지구에 협파해야 되냐고. 중국 숲을 다 개간해서 논밭 만들어버리고 유럽도 숲을 다 개간해서 논밭 만들어버리고 그럼 우리 브라질은 언제까지 지구를 위해서 협파를 제공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 브라질을 완전히 망쳐서 지구를 인질로 잡아보세요. 막 이러고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려면 결국 과학기술밖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핵융합을 하거나 수소경제로 가지 않으면 이건 해결 안 됩니다. 왜냐? 우리 유럽이나 한국, 일본이 열심히 해봤자 인도, 중국, 아프리카, 이 브라질 이렇게 신흥국들이 가만 안 있어요. 이미 선진국이 다 망쳐놨는데 왜 덤태기는 후진국이 있어야 되냐? 절대 납득 못합니다. 지금 전쟁 상황이에요, 전쟁 상황. 양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겠어요? 사람들이 위기를 느낀 거야. 너 죽고 나 죽고 이렇게 된 거라고. 그래서 미국이 생돈들 해서 인터넷 만들고 GPS 만들고 했는데 그 이득은 중국이 다 쓰잖아. 미국으로서는 배가 아프지. 왜 미국은 인류를 위해서 희생만 해야 되냐. 탈탈 털어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등장했다는 것은 미국인들이 이제 실리를 챙기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된 이유는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선진국이라니까 자부심이 있었는데 중국이 치고 올라오니까 두려움을 느끼고 그 자부심이 사라진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 얼마 전까지 90년대까지만 해도 아 불쌍한 한국 우리가 지켜줘야지 저 불쌍한 한국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째 한국 저놈들이 기어오르네 이렇게 막 불안 초조해서 불편한 심기를 들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것을 못 봐주겠다는 미국이나 한국이 추월하는 것을 못 봐주겠다는 일본이나 똑같다는 거죠. 이제 본심을 들키고 양반 체면이고 뭐고 귀족 체면이고 없이 이제 양아치 짓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의 본질이야. 2차 세계대전도 그래요. 미국이 선제 대응을 했다면 독일을 주저앉혔을 거고 독일이 주저앉았으면 2차 대전 안 일어났어요. 2차 대전 왜 일어났냐? 미국 입장에서는 야, 러시아하고 독일 너희 두 나라 싸우다 죽어라. 둘다 죽어라. 러시아 재수없지. 독일 재수없지. 그 너희들끼리 취급받고 하다가 다 죽어라. 그래서 방관한 거예요. 방관하니까 일본이 엉뚱한 데를 진주만을 공격해서 미국이 갑자기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뒤늦게 참전을 한 거죠. 그래서 전 세계를 탈탈 털어먹었는데 제일 좋은 이제 노른자를 미국이 다 먹었죠. 러시아가 갑자기 막 나중에 쾌속 진격을 해서 동유럽 다 먹었는데 미국이 참전할 때까지도 러시아가 그렇게 치고 올라온다는 것을 상상을 못했어요. 한창 그 전성기에는 히틀러가 거의 모스크바를 불태우고 시베리아까지 진출할 판이었다고, 러시아가 지도에서 지워질 판이었다고. 그래서 미국이 러시아를 막 도와줬는데, 근데 순식간에 러시아가 폴란드까지 다 먹어버리고 그렇게 될 줄은 미국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알았다면 제가 볼때 미국이 러시아를 그렇게 안 도와줬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그 체면 차릴 때 체면 차리는 것이고, 위기를 느끼면 절대 체면을 안 차려요. 미국이 선진국이니까 체면 차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한가한 생각이고, 배가 부를 때 체면을 차리는 거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막가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치사해진 이유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본심을 들키는 거죠. 그게 인간이다. 뭐 도덕이고 교양이고 이런 것은 자기들이 잘 나갈 때 하는 소리고, 어려우면 그냥 양반도 이제 빨가벗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양반은 아무리 소나기 쏟아져도 팔자걸음으로 걷지 뛰어가지 않는다 하는 것은 배부를 때 이야기고, 양반도 배가 고프면 막 허겁지겁 뛰어다니는 거죠. 그래서 뭐 툰베리 주장이 먹히는 이유는 지금 인류가 온난화의 기후 재앙에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관심을 모으는 단계의 의미가 있는 거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진지하게 이 문제에 개입하자면 결국 전쟁으로 연결됩니다.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전쟁을 해서 지구인을 한 30억 정도 죽이면 돼요. 조금씩 이제 100억까지 되겠죠. 여기서 인구가 너무 많아. 한 30억을 죽여서 한 지구 인구 숫자를 한 4, 50억에서 주저앉히면 이게 온난화가 해결돼요. 제가 볼땐 그렇게 될, 진짜 재앙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온난화가 재앙이 아니고 온난화가 전쟁을 부른다는 게 재앙인 거죠. 그럼 이 온난화 문제는 결국 신기술에 의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다. 왜? 온난화는 우리가 쓰레기 안 버리고 막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전쟁으로만 해결되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결국 기술이라는 거죠. 기술이 없으면 결국 원자폭탄 터지고 다 죽는 거예요. 이 2차 대전 이후 인류가 평화를 되찾은 것도 결국 비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 상업의 발전, 무역의 발전, 이런 것에 의해서 전쟁을 굳이 할 필요가 없네. 전쟁하는 게 이득이 안 되네 해서 전쟁을 그만둔 거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개발이 안 되면 제가 볼때이 온난화 되기 전에 전쟁으로, 다시 한번 전쟁으로 인류가 다 죽지 않을까. 그냥 온난화의 혜택이 전 지구에 골고루 미치는 게 아니고 유럽 몇몇 나라들은 물에 잠겨버리고 러시아는 오히려 신나서 탱자탱자 노래 부르고 시베리아가 따뜻해졌네 그러고 막 온난화가 되면 그린란드 빙하가 녹아버려요. 그린란드 빙하가 녹아버리면 빙하기가 닥쳐서 유럽 전체가 얼어붙어요. 근데 유럽 서쪽만 얼어붙어. 영국, 프랑스, 독일까지 빙하로 뒤덮여버리고 러시아는 따뜻해져서 막 살판 났어. 그러니까 이게 고르게 인류를 괴롭힌 게 아니고 몇몇 나라들만 독박을 쓰기 때문에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야지 그냥 낭만적으로 안이하게 막 우리가 쓰레기 휴지 한 장 안 버린다고 해서 온난화 해결된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진지한 태도가 아니고 그걸 이용해서 젊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아저씨를 제압하려는 거예요. 권력 행동이라고. 꼰대들 말 안 들으니까 이걸로 한번 족쳐보자 이런 거라고. 그것도 이제 무기는 되죠. 그걸 제가 반대하진 않아요. 젊은 사람들이 온난화 이슈를 들고 나와서 노인들을 기죽이겠다. 아, 이거 먹히는 전략이에요.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권력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반발을 부른다. 그런 얘기죠. 네, 다음 곡지는 인간은 대단히 어리석다. 이게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프로야구에 바비비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한 1999년에 나왔다는 거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근데 한동안 이걸 가지고 그 마니아들이 떠들썩했죠. 바비비 어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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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야기했는데 처음에는 그 개소리다 하다가 나중에는 그 진짜다 그러다 다시 거의 개소리네 이렇게 이중의 역설. 거의 개소리지만 그래도 맞는 구석은 맞구나 이런 식으로 이게 이중의 역설이에요. 이중의 역설이라는 것은 뒤집어졌다가 다시 뒤집어져서 원래대로 돌아가지만 애초하고는 좀 틀려요. 항상 세상이 이중의 역설로 돌아간다. 그런데 아직도 이 바비 이론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이 황당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뭐 투수들이 포볼이나 홈런이나 이런 다른 기록들은 고르게 확률적으로 나오는데 바비만 어떤 해는 좋고 어떤 해는 나쁘고 막 그런데도 또 다시 평균에 수렴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쭉 검색을 해봤지만 그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운빨이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건 운빨이 아니고 그 2년차 징크스하고 똑같은 건데 투수든 타자든 상대방을 철저히 연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수비 위치를 바꾼다거나 온갖 방법으로 머리를 써서 플래툰 시스템 이런 것도 있고 추신수가 이걸로 박살났죠. 그 외에도 막 여러 가지 방법이 수비 시퍼터 이런 걸로 온갖 방법으로 그 타자나 투수에 대해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 대응과 맞대응 이게 계속 교대가 되기 때문에 바비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걸 굉장히 쉽게 연구할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 마니아들이 오랫동안 10년 동안 논쟁하고 있는 걸 보면 이게 흥미있는 논쟁거리이기 때문에 전 세계 천재들이 다 달라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도 결론밖에 안 나오면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IQ가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항상 맞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일단 롬멜 같은 사람들을 우상화해서 막 롬멜이 대단하지 막 이런 패턴 장군 대단해. 몽고메리가 롬멜을 이겼지. 만슈타인이 엄청나. 뭐 구데리안이 어쩌서. 이런 식으로 이 밀리터리 마니아들 그런 개소리 많이 하죠. 다 개소리야. 아이고, 인류 역사상 다 이기는 장군은 이순신밖에 없었어. 대부분 장군들은 상대방의 맞대응에 의해서 박살이 납니다. 알렉산더는 박살이 안 났는데 그건 죽었기 때문이죠. 계속 이기는 사람은 징기스칸밖에 없는데 징기스칸도 초반에 여러 번 졌어. 그러니까 항상 이기는 건 있을 수 없고 만약 항상 이긴다는 것은 압도적인 신무기가 있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덩신이라서 맞대응할 기회가 없거나 전쟁이 단기전으로 끝나버렸거나 그런 거지. 계속되면 100% 맞대응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나폴레옹이라도 계속 이길 수는 없어요. 나폴레옹 졌을 뻔한 거야. 일단 소년병을 풀어서 뭔가 어수선하게 만들어놓고 상대방을 헷갈리게 한 다음 딱 이 전장을 째려보고 있다가 지금이 찬스다 하고 감이 설 때 촉각이 있어요. 딱 보고 또 밸런스를 보는 거야. 막 치고받고 밀고 당기고 할 때 딱 균형이 딱 맞았을 때 갖고 있는 예비들 다 투입해서 정예부들을 밀어넣어서 중심을 돌파해버리면 돼요. 근데 이게 알렉산더가 쓰는 방법하고 비슷해요. 알렉산더는 자기가 맨 선두에 서서 이렇게 딱 째려보고 진영을 보고 진영의 약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쪽을 쑤시면 상대방이 이쪽으로 방어할 것이고 이쪽을 쑤시면 이쪽으로 방어할 것이고 계속 이렇게 몇 번 찔러보는 거야. 여기 찌르고 여기 찌르고 이렇게 찔러보다가 아 여기다가 급수다 하면 여기를 다 때리는 거죠.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이 알렉산더라는 거죠. 나블록도 비슷해요. 막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이곳저곳 찔러보는 거야. 그래서 어디에 찌르면 먹히느냐 이걸 판단한 다음에 찔러버리는 거죠. 그럼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되냐. 상황을 단순화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웰링턴이 그걸 할 줄 아는데 상대방이 이것저것 찔러본다고 해서 움직이지 말고 미리 진영을 단단하게 갖춰놓고 제자리를 계속 지키고 안 움직이는 거예요. 찔러도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것저것 찔러보다가 배가 아파서 막사에 4시간 동안 들어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전쟁이 끝났어. 아이고 배야 이러고 배만 쥐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전쟁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졌죠. 로멜도 나중에는 주특기를 간파당했고 그 이상한 짠데가리로 이기는 장군은 결국 짠데가리로 망해요. 상대방이 바보가 아닌 이상 맞대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맞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충지를 장악하고 막사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 그 앞에 나와 있어야 돼요. 보통 우리가 이제 손자병법 같은 개소리 하면서 천리 밖에서도 전쟁을 지휘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고 전쟁터 앞에서 이렇게 딱 앞에서 보고 있어야 돼요. 대장이 제 뒤에 숨어 있으면 안 되고 맨 앞에서 그 흐름을 계속 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극좌나 극으로 가면 안 되고 중도에 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쪽 저쪽을 다 볼 수 있지. 극좌나 극으로 가면 진지에 들어박힌 거하고 똑같아서 변화에 대응할 수가 없어요. 변화는 계속 일어나는데 내거리에 나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극좌나 극으로 외통수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 이제 좌파 또라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황을 이렇게 딱 보고 감으로 직관적으로 아, 지금이 타이밍이 될 때 군대를 투입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미리 정답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손자병법처럼 천리 밖에서 다 지휘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미리 정답을 다 정해져 있는데 그건 내가 알고 있어. 진중권. 알긴 개코나. 근데 그 미리 정답이 정해져 있다면 그건 공부 잘하는 사람만 아는 거야. 노무현 같은 고졸이 그걸 알겠냐고. 근데 노무현이 이기니까 아 노무현은 지갑을 주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문제는 노무현 따라다니다가 지갑을 하나 더 주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답 없어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그 타이밍은 현장에 가본 사람만 알 수 있어. 그래서 정치를 시험 문제, OX 문제 맞추기라고 생각하는 또라이들이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 내가 정답을 알아. 노무현은 지갑을 주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 보니까 아 역시 지갑을 주어야 돼. 이 정답 알아도 필요도 없다고 이제 보니까 지갑이 대서에서 그 지갑을 주어야 되는구나. 이게 또 생각이 바뀐 거야. 정치에 정답 없어. 좌파 진중권이 하는 말 거짓말이야. 정답은 없어. 그럼 뭐냐? 운빨이지. 운빨. 이게 바비비 이론이에요. 바비비 이론이 20년 동안 개소리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사람들이 운빨을 믿고 있는 거야. 등신이지. 그게 누구냐면 태극기 부대. 그러니까 노무현이 정답을 알아서 대통령이 된 게 아니고 지갑을 주어서 대통령이 됐다. 그럼 우리도 지갑을 줬자. 어떻게 하면 지갑을 줄 수 있지? 지갑 줬는 건 간단해. 막 찔러봐. 이게 찔러보다 보면 최순실 태블릿이 나와. 그럼 태블릿 얘기 있다 하고 떠들면 돼. 그럼 우리 또 찔러보면 뭐 하나 끊질 게 없나? 표창장 나왔다. 표창장. 와, 좋은 표창장이 나왔어. 표창장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게 의미를 부여하냐면 최순실 태블릿 나왔으니까 자기들도 뭐 나와야 돼. 그래야 균형이 맞잖아. 저쪽 좌파들도 태블릿 하나 주었으니까 우리도 표창장하고 태블릿은 값어치가 똑같은 거야. 1대1. 좌파 태블릿. 최순실 태블릿 우리는 조국 표창장 이거는 같은 거야. 근거는 없어. 필요 없어. 왜냐하면 지갑 줬는 것은 큰 지갑이든 작은 지갑이든 지갑은 지갑이야. 어차피 주었잖아. 너들도 하나 주었으니까 우리도 하나 주어야지. 이 개소리를 하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갑 태블릿 표창장으로 약하니까 이번에는 이제 추미애 전화. 추미애 부모 전화. 부모가 전화를 하더니 이게 또 태블릿하고 맞먹는 거야. 태블릿 때문에 대통령이 깜빡이 갔으니까 추미애 전화로 문재인 대통령이 깜빡이 가야 돼.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극좌나 극으로 가는 놈들은 다 이 지갑 쪼르는 놈들이에요. 자기도 뭐 하나 주웠는데 그게 표창장인데 가치가 없으니까 무조건 태블릿 하고 이건 동급이다 이렇게 이제 웃기는 거죠. 그래서 마구마구 찔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태극기 집회를 계속하고 뭐 여기저기 찔러보다 보면 뭔가 이 문재인이 허둥대다가 실수하지 않을까. 요걸 기대하고, 지갑 죽기를 기대하고 계속 이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김종인이, 야, 그걸 홍준표 너 그렇게 도박하다가 되냐? 차명진 너 그렇게 도박해서 되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점잖은 신사가 말이야. 이러다가 자기가 대표가 되니까 갑자기 대통령이 되고 싶은지 내가 도박을 하겠어. 이제 김종인이 도박하고 있어. 자기가 비판한 행동을 자기가 하고 있다고. 똑같은 놈들이야. 그래서 제가 볼 때 인간들 하는 행동이 굉장히 수준 떨어지는 행동이고 천재들도 별 수 없고 인간들은 거기서 거기까지다.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이런 얘기예요. 좀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네. 37분간 이야기했으니까 조금 더 얘기해 봅시다. 엔트로피 1초 만에 이해하자. 이게 뭐 간단한 얘기예요. 엔트로피를 막 이거 어렵게 이야기하면 밤새도록 이야기해야 되는데 다 이야기했고 어려운 얘기는 내가 다 했어요. 제일 쉬운 얘기. 엔트로피가 뭐냐? 사건은 연결되어 있다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입자 위주의 알갱이 위주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연결이 끊어져 있죠. 알갱이는 그냥 끊어져 있어. 여기 이제 어떤 알갱이가 하나 있는 거야. 그냥 여기 있다고. 이게 어쩌라고. 있는데 어쩌라고. 나하고 뭐 어쩌라고. 그걸로는 어떤 이론을 전개할 수 없어요. 있거나 말거나. 연결로 모든 게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결은 항상 어떤 둘의 연결이에요. 혼자서, 자기 혼자서 연결되는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럼 빛은 입자인데 어떻게 연결되냐 알고 보니까 파동이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 빛을 입자이면서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파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한 개념이에요. 연결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 입자라고 생각하는데 입자냐 파동이냐가 아니고 입자냐 연결체냐 이렇게 봐야 돼요. 이거는 제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고 뭔가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이렇게 모두 연결되어 있다. 이게 다섯 개 있고 이게 다섯 개 있는데 열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사건이 시작되는 거야. 이게 떨어진 상태에서 사건이 시작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떨어졌으니까. 예를 들면 이게 담배, 이게 라이터다. 떨어져 있어. 그럼 불이 안 붙어. 담배불이 안 붙는 거야. 왜냐면 떨어졌으니까. 근데 이렇게 붙어야 담배불이 붙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사건이 시작되는 거지. 무조건 이 사건은 붙었다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전제로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뭐 하나 딱 떨어지면, 붙었다가 떨어지면 사건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게 다 떨어지면 사건이 끝나버리는 거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근데 하나 떨어지면 그 빈자리가 생기고, 그 빈자리로 이렇게 옮겨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건이 계속 진행되는 거야. 빈자리가 계속 있어야만 사건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빈자리가 없으면 못 움직여요. 그래서 빈자리가 다 사라져버리면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죠. 이건 너무나 단순한 얘기예요. 그냥 붙었다가 떨어졌다 끝. 다 떨어져서 보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단절 끊어져 있을 수는 없고 왜냐하면 그러면 사건이 안 일어나니까. 즉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변화가 있었다는 말이고 계속 떨어졌다 붙었다 이러고 있다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변화가 없으니까 그건 안 쳐주는 것이고 이렇게 떨어진 경우만 변화가 일어난 경우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떨어지면 떨어졌으니까 그걸 끝난 거예요. 다시 붙을 수는 없어. 그냥 다시 붙으려면 그걸 붙여주는 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떨어지는 건 중에 한 개만 떨어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 오른쪽 손가락이 떨어지든 왼쪽 손가락이 떨어지든 이게 떨어지든 이게 떨어지든 둘 중에 하나만 떨어져도 떨어지는 거라고. 그런데 일치 붙는 것은 둘이 동시에 붙어야 돼요. 붙으려고 했는데 뭐 딴 데로 가버리면 못 붙잖아. 그러니까 연결되는 것은 두 개가 움직여야 되고 떨어지는 것은 한 개만 움직여도 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쉽고 연결되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너무나 쉬운 얘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잘 모르는 이유는 항상 우리는 이제 닫힌 게 아니라 열린 게에서 외부에서 개입해 있을 때를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가 도와주고 뭐 아빠가 도와주고 엄마가 도와주고 형님이 도와주고 선배가 도와주고 이런 경우를 생각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죠. 근데 좀 진지하게 들어가면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어떤 극단적인 경우까지 가면, 예를 들어 죽기 1초 전이다. 누가 도와줘? 태어날 때는 엄마가 도와줘서 태어났죠. 혼자서 엄마 자궁 밖으로 못 나와요. 엄마가 막 힘을 써야 이제 아기가 태어나는 거야. 근데 죽을 때는 혼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는 사건은 모순 때문에 일어나고 모순이 해소되면 모순이 해소되기 때문에 사건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엔트로피다.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모든 변화는 모순의 해소다. 이걸 말하면 돼요. 즉,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는 붙었던 것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 외에 이것은 없다. 그럼 떨어졌다가 붙는 경우는 없냐? 그것은 붙었다가 떨어지는 그 힘에 의해서 반작용으로 붙는 거예요. 그러면 독립적으로는 안 일어나. 그 누가 도와줘야만 돼. 누가 떨어져야만 누가 붙는다는 거죠. 그것은 누군가 도와준 사건이기 때문에 안 쳐준다. 그런 얘기고. 네, 마지막으로 연결이냐 알갱이냐. 세상을 연결로 볼 것이냐 알갱이로 볼 것이냐. 알갱이로 본다면 이런 알갱이들이 집합이 되어야 돼요. 그럼 이 알갱이를 집합시키는 이론이 하나 더 필요한 거예요. 즉 알갱이 이론은 궁극적인 이론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 세상을 연결로 보면 연결 이론은 연결 그 자체가 이미 집합이에요. 이렇게 연결됐으면 이게 집합이라고. 그러니까 왜 연결되었지? 이렇게 왜 집합되었지? 이걸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연결 자체가 집합이니까. 근데 이렇게 연결될 것이냐, 이렇게 연결될 것이냐, 이렇게 연결될 것이냐, 이렇게 연결될 것이냐. 다양한 연결 방법이 있는, 그게 바로 공간이죠. 그러므로 세상이 연결로 되어 있다면 공간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연결 형태가 바로 공간이니까. 그리고 시간도 설명할 필요가 없어. 한번 이 연결되고 한번 끊어지는 게 요게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연결로 보면 에너지, 공간, 시간, 이것이 자동으로 설명된 거예요. 이미 설명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미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걸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입자로 보면, 알갱이로 보면 그 알갱이가 왜 모였지? 공간은 뭐지? 시간은 뭐지? 에너지는 뭐지?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 질문이 따라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궁극적인 이론이 될 수 없고 한창 전개된 원론이 아니고 차론이에요, 차론. 수학은 원론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어떤 이론으로부터 시작되냐? 원점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원론이 아니다. 알갱이로 본다는 것은 우리가 초등학생 수준으로 생각해봐도 뭐 알갱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 알갱이를 어디에 있고 그걸 왜 가져오고 이런 거 설명하려면 뭔가 굉장히 많은 추가적인 이야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세상을 연결로 보면 연결을 밖에서 보면 관계고 안에서 보면 구조인데 다시 말해서 어떤 게 연결되어 있다면, 이 연결될 수 있는 구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이 연결될 수 있는 구조가 이 안에도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 안에 구조가 없다면, 이렇게 연결하려고 탁 하는 순간, 여기 부서져 버린다고. 그럼 사설이라면, 이렇게 연결되려면, 요 고리가 있어야 되고, 이 안에도 이렇게 고리가 있어야 돼요. 이 고리가 없다 하면 연결이 안 돼. 그래서, 어떤 것을 연결하려면, 여기 연결하려면,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구멍이 뚫려있어서 밧줄을 묶을 수 있다든가 반드시 구조가 있어. 그것이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연결되었다면 그 내부의, 대상 내부에 밖에서 연결할 수 있는 장치가 숨어 있었다. 그것이 구조고. 반대로 구조를 밖에서 보면 그게 관계죠. 관계라는 것은 예를 들면 사촌. 사촌과 나는 관계인데, 사촌과 내가 연결되어 있냐? 그 연결될 수도 있고,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지. 설날 되거나 추석이 되면 사촌하고 같은 집에 모이니까 연결되고, 명절이 지나버리면 연결이 끊어져.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으면 연결되고, 전화번호가 저장 안 되어 있으면 연결이 안 되지. 그런 식으로 연결이 끊어졌다 붙었다는 것은 관계고, 이렇게 완전히 이 내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구조다. 그래서 세상은 연결로 보면 아주 간단하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을 연결로 보면 에너지, 물질, 공간, 시간 이런 것을 설명할 필요 없이 이미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화음과 법화 했던 얘기인데 습관은 하나의 단서를 던졌을 뿐이고 그것을 계속 전개하면 화음종이 나오고 또 그걸 더 연구하면 법화종이 나오는데 필연적으로 그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려시대부터는 선종불교로 넘어가기 때문에 화엄종이고 법화경이고 다 의미가 없어졌어. 근데 이 세상 보는 게 작은 부족주의 시작해서 큰 국가주의로 갔다가 다시 작은 개인주의로 쪼개지게 돼 있어요. 필연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근대와 탈근대 같은 사상이 등장하는 것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게 등장하게 돼 있다고. 근데 근대보다 탈근대가 더 진보라고. 그래서 세상이 탈근대로 가고 거기서 딱 멈춰버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 진보인데 왜 망하냐. 어떤 하나의 사건은 거기서 끝이야. 계속 새로운 사건이 터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탈근대 또라이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세상에 하나의 사건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마르크스식으로 말하면 뭐 원시 사회주의에서 무슨 봉건주의로 갔다가 고대 노예제로 갔다가 봉건주의로 갔다가 산업화로 갔다가 자본주의로 갔다가 다시 사회주의로 간다가 개코나 개소리고 사건은 일단 종교의 탄생, 농업의 탄생, 목축의 탄생, 도시의 탄생, 국경의 탄생 뭐 이런 식으로 하나가 탄생할 때마다 그 과정을 다 밟아요. 다시 말해서 인류가 처음에는 언어가 없었어요. 다 그냥 눈치 코치로 이러고 막 아! 그러고 대충 이렇게 손짓 발짓 보디랭귀지 보디사인으로 의사소통을 했다고. 근데 어떤 사람이 언어를 처음 발명한 거야. 그러면 그 언어의 발명이라는 일대 사건에 의해서 언어 원시사회주의, 언어 고대 노예제, 언어 봉건제, 언어 자본주의, 언어 사회주의 이런 게 다 한 번씩 짚고 넘어간다고. 문자가 생겨도 그래요. 처음에는 문자가 고대 노예제라서 양반만 문자를 쓰는 거야. 그래서 이 이집트 상형 문자도 신성 문자라고 해서 원래 문자는 제사장이 쓰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이 문자 금지야, 문자 금지. 그래서 바라문교에서 그 인도에서 바라문교에서 리그베다, 뭐 베다를 강연하고 있는데 천민들이 와서 그걸 들었다. 귀에다 납을 녹여서 처벌해버려요. 남 녹인 물을 귀에 붓는다고 해서 죽여. 그냥 베다는 이 귀족만 들어야지 일반 평민들이나 천민들은 그 들으면 안 돼. 그러니까 글자는 귀족만 알아야지 평민들은 글자 알면 안 된다고. 나중에 민중문자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베다 경전을 뭐 크샤트리아 계급이나 바이샤 계급, 수드라 계급도 읽을 수 있게 되는데 원래는 바라문 계급만 그걸 읽는 거야. 다시 말해서 글자라는 것은 제사 지낸 사람들이 점치는 용도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글자 배우면 안 돼. 공자는 책을 읽었는데 원래 그 은나라가 망하고 그 궁궐에서 굴러다니던 책을 공자가 세배운 거죠. 원래 일반 국민들은 글자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골문이라는 것도 그 대부분의 글자는 일회용 글자야. 우리가 생각하면 아 각골문이 문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과연 문자냐고. 그중에 이 의미 있는 글자는 한 3-4밖에 안 되고 수만 개의 각골문이 나오는데 대부분 어떤 특정 상황에 특정 문자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버려요.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다면 홍길동 홍자를 만드는 거야. 그 사람 죽으면 그 글자는 없어져 버려요. 그 어떤 사람을 해서 이순신 장군이 나타나면 이순신 이자를 만들어. 세종대왕이 생기면 세종대왕 세자를 만들어. 그 조금 사용하다가 이제 끝, 그 글자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골문에 나오는 대부분의 글자는 일회용 글자예요. 다시 말해서 글자라는 것은 점치는 수단이고 점치고 글자를 버려. 그래서 각골문을 연구해봤자 그 대부분 쓰레기 기록이에요. 99% 쓰레기고 1%를 건지는 거야. 그 뭐냐면 어떤 새로운 게 나타나면 반드시 원시사회주의를 거치고 고대 노예제를 거치고 봉건제를 거치고 자본주의를 거치고 사회주의를 거치겠다. 그래서 이 처음 이제 인터넷이 딱 등장했을 때는 원시사회주의였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깃발 꽂으면 누구나 막 딴지일보 이런 것도 막 엠하고 큰 소리 쳤다고. 근데 네이버가 딱 등장하면서 고대 노예제로 바뀌어서 모든 네티즌 네이버의 노예가 된 거야. 그러다가 이제 다음이 딱 등장하면서 봉건제로 바뀌어서 네이터 뭐 이래서 네이버는 왕, 다음은 귀족, 네이터는 뭐 부르주아 뭐 이런 식으로 서열이 매겨진 거야. 그래서 다시 네이버도 박살나고 이제 인터넷 혁명을 해서 인터넷 자본주의를 열어야 돼. 그게 이제 그래서 다 구글로 가버린 거야. 네이버 이제 멸망 이렇게 되고 막 비화자면 이렇다고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딴지일보가 잘 나갈 때는 인터넷 세계가 굉장히 평등했는 원시사회주의였는데 네이버가 딱 등장하면서 고대 노예제로 바뀌어서 모든 네티즌들이 네이버 왕국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라고. 마찬가지로 포드 자동차가 딱 그냥 처음에는 미국의 자동차 회사가 5만 개 있었어요. 5만 개의 자동차 회사가 자유롭게 경쟁하고 있었다. 근데 포드가 딱 등장하면서 나머지 49,999개의 자동차 회사는 포드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회사 다 파산하고 포드에 취직했어. 그래서 인터넷 붐 때도 그 개나소나 다 창업해서 인터넷 회사 하다가 다 멸망하고 그 직원들 어디 갔을까요? 네이버에 들어간 거야. 굉장히 많은 IT 붐에 개나소나 다 창업했다가 다 망해서 다 네이버로 취직했다고. 그래서 다 네이버의 노예가 된 거라고. 네이버 고대 노예제가 되어버린 거지. 그런 식이라는 거죠. 비유하자면 그렇다고. 항상 뭔가 처음에는 평등하게 가다가 갑자기 어느 하나가 부가가 나타나면서 굉장히 격차가 커져서 노예제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다 다시 중간이 생겨서 이제 왕, 귀족, 기사, 농로, 노예 이렇게 다섯 개까지 계급으로 나눠요. 그러다 다시 이게 또 수렴돼서 부르주아 중심으로 다시 쪼그라들어요. 그런 식으로 이 일사이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 하는 얘기는 그냥 개소리고 모든 그 진보의 단계에는 반드시 이 소승불교 단계, 대승불교 단계 이런 단계들이 있고 대승불교 안에도 화엄종 단계, 법화종 단계, 선종불교 단계 이런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왜 불교에서 선종불교가 나타났는가? 왜 기독교도 그 개신교가 나타났는가? 그래도 왜 또 사이비가 나타났나? 필연적으로 그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처음 불교가 등장했을 때는 석가 제자 500비고 다 깨달았어요. 그 원시 사회주의야. 그러니까 석가 제자 밑에서 뭐 석가 밑에서 밥하던 아줌마 심부름하던 꼬마 다 깨달았어. 못 깨달았어. 한 명도 없어. 개나소나 다 깨달은 거야. 석가 뭐 주변에서 멀리서 흘낏 본 사람도 막 나도 석가 제자다 그러고 막 공자 제자가 3,000명이라 그러잖아. 그 다 개소리지. 무슨 제자가 3,000명이나 되겠냐고. 공자 앞으로 한번 지나간 사람도 아, 나도 공자 제자야. 사실은 나도 공자 제자인데 하고 개소리 하는 거지. 실제 공자 제자는 한 70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공자를 멀리서 한번 뒤에서 봤다 이거지. 그러니까 나도 제자다 하고 이제 공자 떠니까 뒤늦게 이름 올린 거고. 마찬가지로 석가 제자 500비고 좋아하네. 무슨 500이야. 개소리죠. 석가 제자, 진짜 제자는 10대 제자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가라야. 석가가 유명해지니까 아, 나도 사실은 석가 제자인데 그러고 난리치는 거지. 그때가 이제 원시 사회주의야. 그러다가 이 대승불교가 등장하면서 갑자기 확 불교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석가 때는 쉬웠어. 그냥 석가 밑에서 시다바리만 하고 막 가방들이 이런 짓만 해도 다 깨달았다고. 근데 이 용수가 등장하면서 엄청 이렇게 난이도가 올라가서 노예제로 바뀌었어.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무도 못 깨달아. 깨닫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 다시 이제 엘리트 중심의 차별적인 서열이 매겨지다가 이 다시 평등주의로 가면서 원효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의상과 원효 차이가 뭐냐. 의상은 귀족이고 원효는 평민인데 의상은 아까 했듯이 봉건주의, 원효는 민주주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봉건주의 다음에 민주주의가 오는 거야. 그건 뭐냐면 그만큼 그 지식, 글자가 보급돼서 그런 거예요. 의상대사가 활동할 때만 해도 불교를 아는 놈이 우리나라 앞에서 열 손가락이야. 그러니까 중국에 유학만 갔다 오면 막 하고 막 임금이 찾아와서 벌써 찾아와서 막 국경에서부터 임금이 막 환영회를 열어. 와, 중국에서 오셨다죠. 그러고 막 난리치는 거야. 그러나 조금 있으면 아, 가봤네. 별거 없네. 개나소나 다 중국에 갔다 와서 아, 중국 가봤더니 별거 없어. 그러고 민주화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 식으로 되다가 마지막으로는 이제 불교 경전 다 필요 없고 그냥 마음으로 깨달으면 돼 하고 호르몬을 바꾸면 그게 깨달음이야 그러고 개판쳐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점점점 하향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 입자, 힘, 운동, 양까지 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선종은 양이고 법화경은 운동이고 화엄경은 힘이고 용수가 났을 때는 입자고 그 이전에 원시 불교는 질이다, 석가모니는 질이다, 이렇게 대충 이제 말을 갖다 만들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기독교든 불교든 모든 종교는, 모든 철학 사상은 그런 식으로 단계를 밟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반드시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지. 그게 좋다, 그러다의 문제가 아니야. 그럼 좋아지려면 어떻게 되냐. 계속 새로운 깨달음을 갖고 나와야지 옛날 했던 거는 무조건 나빠지게 돼 있어요. 점점점 하향평준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나폰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다 처녀들이 막 우르르 봤다고. 지금은 내가 아반떼 모른다 해도 사람들 쳐다보지도 안 해. 그만큼 자동차의 가치가 다운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새로운 사건이 계속 등장하지 않으면 기존에 이미 정착된 사건은 무조건 점점점 맛이 가고 나빠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없이 새로운 사건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네. 질문을 보면 계급은 영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계급의 어떤 속성이 영원할 수 있는 거지 계급 그 자체는 우리가 계속 없애야 돼요. 계급이 생겼다 하면 그 사회가 망조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닫힌 개냐 열린 개냐 있는데 닫힌 개에서는 계급이 100% 생겨서 이게 고착이 돼버려요. 한번 양반은 계속 양반하고 한번 상놈은 계속 상놈하고 아버지가 생선장수면 아들도 생선장수고 아버지가 택시 운전하면 자식도 택시 운전하고 이게 닫힌 사회고 열린 사회에서는 이게 계속 교류가 되기 때문에 계급이 만약 영원하다는 소짐이 있다면 그 사회는 닫힌 사회고 망조된 사회다. 고립된 사회다. 그 사회는 경쟁력이 없고 파멸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회고 그 계급을 계속 깨뜨리고 새로운 계급을 만들어야 돼요. 계급은 깨지고 또 등장하고 또 깨지고 또 등장하고 계속 영원히 반복하는 거예요. 그것도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 일단 지금은 이제 IT 귀족들이 출연해서 네이버 다음 이런 신흥 귀족이 떴잖아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이제 스마트 귀족이 등장한다고 이제 인공지능으로 새로운 귀족이 나타나서 내가 귀족이니라 네이버 다음 물러가라 그러고 막 이제 인공지능 귀족들이 막 주름잡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교체가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 다음 또 뭐가 나와. 그다음 수소경제 귀족 막 나오고 막 알수 없다고.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귀족이 나와야 되고 이 낡은 귀족은 물러가야 되는 거죠. 근데 낡은 귀족이 안 물러가려고 계속 그 태극기 들고 광화문에 모여서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의사, 검사, 목사 이런 낡은 귀족들이 계속 해먹으려고 새로운 귀족을 등장을 방해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나라는 후진국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계급이 생기고 고착화되면 그 나라는 망한다는 거죠. 그런다 계급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요. 다른 새로운 귀족으로 바뀔 뿐. 네. 58분 동안 이야기했는데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보고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67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